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미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을 확장해 가시고 천국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구원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두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둘로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이후에 이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7장 24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것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는 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고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왜 더러워진다 그랬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또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물로 씻는 것과 같은 여러 정결법을 통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겉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럽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정결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깨끗게 될수 없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도 그렇게 될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오로지 사람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될수 있는데 바로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주실 때 먼저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정결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부터 주세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과 정결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오는 7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더러움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어오는 24절에서 30절에는 당시 더럽고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딸을 더러운 귀신 들린 것에서 건져주시는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사건이 따라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종합해서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둘로 나눠서요. 오늘은 먼저 1절에서 13절에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는 가르침, 그리고 이어오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더러운 이방인 되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건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마가복음 첫 부분에서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고소하고 정죄할 것을 찾기 위해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대적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요. 그들의 위선적인 죄를 드러내십니다. 항상 그 내용이에요. 그들과 논쟁을 벌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고소하고 정죄할 것을 찾게 되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거짓과 위선적인 죄를 드러내세요.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들이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결국은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대적했느냐? 오늘 보면 7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들의 전통으로 손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는 3절에서 4절에 보면 마가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결 의식을 행하며 자신들을 깨끗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신 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혹시라도 부정한 자와 접촉했을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손을 댔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그 접촉한 것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율법의 지침에 더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즉, 랍비들이 만든 어떤 세부 조항들, 사람의 계명으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뭐, 그릇들을 씻고 난 후에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결케 될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뭐,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뭔가, 더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이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도요,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구약의 율법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 있었죠. 그 병의 대표적인 병이 뭐였죠? 네, 문둥병. 문둥병의 예를 들면은요, 이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결케 되어 있을 수 있었냐 하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진 밖에 거해야 했죠.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후에도 바로 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나은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 정결케 되어 살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케 하는 법을 주셔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에 거하게 하셨다가 정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유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들이 있었고요. 또 부정하다 여겨지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해도 부정하다고 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죽은 시체, 그리고 죽은 동물을 만진 자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은 자들, 우리 부정한 동물들 있었죠, 음식법에. 그들도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접촉만 해도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어서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한 것에서 정해지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런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의 지침, 율법의 정결법에 더해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더잘 지키려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3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십계명의 제4계명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그 아래 39가지나 되는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왜? 이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더잘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거고,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제 예수님 만난 자 중에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부 조항들을 잘 지켰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세부 조항들,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들은 그렇게 잘 지켰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걸까?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려고 세부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려 한 거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기독교인들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려고 정말 이거 저거 자기들이 프린서프를 만들어 놓고 그거 열심히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들의 문제. 열심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었는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열심은 참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하는 복음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율법이 증거하는 복음의 현실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복음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살아갈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자신들을 더 선하고 의로운 자로 여기게 했고 그 율법의 행위로 언약 축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믿었고 가르쳤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지침들까지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완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 세상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그들에게는 왜 문제였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그들은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에서도 부정한 죄인이 제사나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것은 제사나 율법의 예식 자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었죠. 그 율법의 행위가 자신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가 자신들을 깨끗게 하고 아니 더 나아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을 정도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사람의 전통까지 만들어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이라. Hypocrite.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열심을 가진 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완전 타락한 더러워진 현실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가장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안은 더러워져 있는데 좀 밖을 꾸며놨다고 자기들은 가장 깨끗한 자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을 주셔야 하는 행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교만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의 계명까지 스스로 만들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남을 고소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 더욱 교만한 사단의 죄였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Accuser, 참소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사단을 닮은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올바로 다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외에 사람의 전통으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지키며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남들에게까지 지키도록 강요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가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까지 고소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물로 씻는 예식으로 사람이 부정한 것에서 정해지고 더럽혀진 것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면 사실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괜찮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행위가 도덕적이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낫거든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여요. 가짜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위선적인 열심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적인 죄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자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할 때마다 뭘 알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동 하나, 예수님의 대답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서 고소할 것을 찾아 정죄하려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숨겨진 뿌리 깊은 죄성과 외식하는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는 들으려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단의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고소하고 정죄할 것만을 찾았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공회원들은 당시 교회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자들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사람의 계명으로까지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과 그 계명이 인도하는 복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육체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사용했고요. 사람의 전통까지 만들어 섬기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 계명과 율법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이거죠. 열심히 잘 지키라고 하는구나. 열심히 잘 지켜서 복받으라고 하는구나. 열심히 안 지키면 벌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었는가에 대한 한 예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에 10-13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 만든 사람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죠. 고르반은 원뜻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바쳤다고 하면 자기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지켰다는 거죠.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증거하려는 목적이었겠죠. 하나님이 항상 먼저지. 내 가족보다. 그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내 어미보다 내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더잘 이해하고 믿었어야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악한 행위였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외식하는 모습이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고르반의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계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된 계명이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리는 계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부모를 모독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5장 16절과 3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전부 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주어진 약속, 이 땅에서 너희 삶이 길리라. 똑같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이 땅에서 너희 삶이 길리라.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겨 똑같은 징계, 돌로 쳐서 죽이는 징계를 똑같이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 공경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죠.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두 계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하고 예수님 관계만 중요하지? 절대 잘못된 거예요. 형제 사랑과 예수님 사랑, 몸된 교회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죠. 말씀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죠. 말씀 안에서 아닌 것까지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나를 섬기기 위해 부모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없어요. 말씀 안에서 부모도 함께 섬겨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고 하셨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뭐 섬긴다고 해서 자기 친족,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거 다뤄야 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계명은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 공경하기를 원치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고르반의 지침을 이용했다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고 하며 더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 바친 종이니까 가정은 돌아보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하시고요. 자기 육체의 자랑을 위해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만 아니라 남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고요. 더 나아가 사람의 계명까지 만들어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것이 당시의 교회, 당시 지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고소와 정죄의 나라, 자기 육체 자랑의 나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보면 사실 모든 죄인들의 삶의 원리예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고 모든 세상 종교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높이며 남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곳 사단의 나라예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반대되는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무엇보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고소와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전통과 계명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소망 없는 죄인들을 모든 율법과 사람의 계명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셨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 받아야 했던 모든 율법의 고소와 정죄, 사망, 심판까지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모든 율법의 고소와 정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정죄가 없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는 아들들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 빨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참소하는 자인 사단의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단의 종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계명까지 가지고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나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백성들이 고소받거나 정죄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단도 아니 저와 여러분도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고소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서 절대 고소와 정죄를 할 수 없게 만드세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 오셨고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참 자유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것으로 가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고소와 정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천국 가면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라가는 겁니다. 천국의 자유를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자유하는 아들들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원리를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빨리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쭉 알려주세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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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율법의 행위의 원리, 자기 육체를 자랑하여 복을 얻고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율법만 아니라 사람의 계명까지 만들어 순종하는 원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곧 완전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천국 구원의 현실을 따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에 속한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들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열심히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지식을 쫓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열심히 분별하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자랑이나 행위의 원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로 자랑할 거예요?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그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어떠한 사람의 계명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는 사람의 계명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자유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의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고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빼앗깁니다. 사단의 고소와 정죄로 들어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죄의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고요. 사단의 정죄로 나를 정죄하게 되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나와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좀 나아지는 소망 있는 죄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고요. 이 자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고 주신 자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절대 우리가 그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그때에도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그게 우리가 가진 자유의 확신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서도 죽을 때도 죽어서도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자유. 이 우리를 외식하는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뭐 그럴듯하다, 뭐 폼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맛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강권하여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율법을 파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자유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냥 자유로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유.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더욱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붙들고 더욱 기쁘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을 더욱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자유를 주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율법의 요구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더욱 자유하는 하나님 아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힘 넘버 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 십자가에 죽임 당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모든 고소와 정죄에서 자유케 되신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기도그룹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뭐 좀 쉬시고 12시, 11시부터 시작하시면 11시 45분, 50분에는 끝내시면 우리 또 영어 그룹이 오니까요. 그렇게 또 여러분 잘 만나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진, 김남숙 성도님 네 분, 우리 오늘 이렇게 대우빌로 장로교회 수찬교인으로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환영해 주시고 교제 나눠주시고, 이제는 끊어질 수 없는 우리 한 가족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끊어질 수 없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교인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들, 이제 이강범 성도님 네 분도 이제 곧 하시거든요. 또 위에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권에서도 매튜 모메리 성도님, 그리고 세라 하나우카 성도님을 임명 증서에 의해서 받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뱅콕 성도님 믿음의 재확인으로 수창교인으로 받고, 자녀인 이땅군은 세례교인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뱅 성도님은 지금 우리 곽장호 성도님 댁의 아드님인데, 원래 우리 교인이셨다가 다른 교회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거라서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기쁘게 이렇게 우리 곽장호 성도님 정말 좀 아직 다 회복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예배에 나오시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또 회복도 잘 되셔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문중 성도님도 지난주일에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가셨고 또 싱글스까지 지금 오셔서 지금 많이 고통이신데 여러분 잘 또 이겨나가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아프신 분들, 또 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돌아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계속해서 멀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좀 광고가 좀 많은데요.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회를 할 때마다 당회에서 의논한 사항들을 여러분께 이제 다 알려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당회에서 또 교회가 나아갈 길을 같이 의논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논의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 발표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교회가 두 교회로 가기 위해 어떤 형태로 어떤 결정을 내리며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발표를 할 거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두 교회의 좀 프랙티스를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어권, 한국어권이 이제 따로 장로님들 따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인터뷰도 예전에는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따로 한국어권 따로 영어권 따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의논이 되는 대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계속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양 성도님도 곧 이제 다음 3월 말에 한국 가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 지금 그 노영희 성도님도 한국에 4월 달에 들어가셔서 좀 계세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내용 정리할 내용도 있으시고 하셔서 노영희 성도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데이비정 성도님은 오늘 오셨는데 대만에 갔다가 몇 주 못 뵀는데 오셔서 대만에 여행 갔다가 오셔서 오늘 뵈어서 반갑고요. 아, 그리고 송영숙 성도님은 지금 동부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 아프셔서 오늘은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빠진 거 있나요? 아, 우리 크리스송 송승용 성도님 가정 우리 은유리 소유리네 가정은 한국에 이제 2주 정도 갔다 오셔서 당분간 못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줌미팅으로 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 성경 공부 잘 참여하시고요. 4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 이제 대면 모임으로 금요 성경 공부를 하겠고요. 또 유튜브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한국권위원회가 만나거든요. 토요일 아침 7시 반. 우리는 좀 일찍 만나요. 다들 아침 형들이셔가지고요. 일찍 만나서 만나는데 위에서 한국권위원회에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지금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어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월 말에 피크닉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패사디나 OPC가 이제 그 미자리 개척교회였다가 이제 개척교회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5시에 우리 그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신복사님도 가서 이제 오늘 거기서 설교도 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OPC 교회에 새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내용들 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주중에 공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모임 잘 하시고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